66절부터 7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르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몇주 전에 CBS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신천지에 대한 다큐를 시리즈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보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좀 예전에도 신천지가 참 나쁜 이단인 건 알았지만 다시 한번 얼마나 이곳이 나쁜 곳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럼 이제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갈때 이제 그런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거 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이 기간만 참여해 봐라. 이 성경 공부가 처음이 하는 몇 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3주 이 기간만 참여만 해보자. 그 뒤에는 뭐 하더라도.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3주의 시간을 딱 하고 나면 신천지에 빠진다라는 거죠. 3주 뒤에, 아, 내가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고 내가 가려야겠다 이렇게 시작은 했을지 몰라도 일단 3주를 보내고 나면 신천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에 보는 것처럼 막 가족도 다 버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신천지에서 빼오려고 하는 막 부모를 막 오히려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만큼 빠져든다는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 신천지에서 정말 누구나 다알 만한 성경의 지식을 잘못된 걸 가르친다면 빠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면 신천지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포교 활동하기보다는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포교 활동하니까 최소한 교회에 다닐 정도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지 않다라고 가르친다면 빠지지 않겠지만, 잘 모르는, 그리고 약간 애매모호한 구절들을 막 이렇게 풀면서 설명을 하니까, 아, 그게 그건가 보다.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혹되고, 모르고, 빠져들 수밖에 없고, 혹하게 되겠죠. 참 재밌는 거는, 요즘 한 SNS에,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한지에 대한 이 영상을 누가 올려놨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천사를 말하는 그룹인데, 신천지 강사가 이걸 설명하기를, 영어 group, 구름, 묶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 아시죠?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룹장이 천사장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그 그룹은, 그 무리를 말하는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그걸 영어 그룹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스크린에 띄우는데 영어 성경도 같이 번역된 걸 띄워준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영어 그룹으로 안써 있는 거죠. 아, 잘못됐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죠. 이 그룹이 진짜 GROUP 그 그룹입니까? 그 강사가 그렇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그 그룹은요, 그 GROUP 영어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 그룹이라는 단어가 번역되면서 그룹으로 번역된 겁니다.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룹이 천사라는 걸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그 그룹이 그 그룹인가 보다. 가르치는 걸 듣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간다라는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교묘하게 끼워 맞히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천지에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려운 부분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내고 이것을 뭔가 소위 말하는 뚫어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어느 누구도 신천지에 잘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시작할 때 아니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얼만큼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얼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는 생각이 들까?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올까? 잘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겠죠.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써서 전도를 합니다. 선물도 주고요. 이 사람들이 부담감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일단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일단 뭔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 해줍니다. 밝은 얼굴로, 아주 환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한단 말이죠. 일단 와보라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거부감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우리가 읽었던 6장 바로 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지만 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이사를 하신 이 행하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걸 하면은 아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자신이 얼마큼 위대한 사람인지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아니 뭔가 이제 그렇게 뭐지 포교 활동하듯이 좋게 이미지를 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아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회 문턱을 안 넘어본 사람, 한 번쯤은, 한 번이라도 넘어본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대만 봐도 그래요. 군대에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대에 다 가는데 군대에 와서 한 번쯤 교회는 간다라는 거죠. 초코파이를 먹으러 가는 거죠. 한 번쯤은 교회 문턱을 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교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좋은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 뭐 다 나쁜 거냐 하지만 안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신 적은 있어요. 일단 와 봐라.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라 세상 좀 어린 양이다 하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단 와서 봐라. 와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으니까 일단 와 보라.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일단 와 보십시오라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게 우리의 안타깝지만 현실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을 오게 해도 교회에 와보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는 현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이 사람들은 큰 강도 바다라고 가끔은 이제 번역을 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던 곳을 찾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우리 그 위에 있는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제 막 배를 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죠. 열심히 특심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뭔가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신 일은 분명히 아니셨어요. 예수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예전에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였지 이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끌거나 오게 하기 위함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셨죠.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얻을 게 있고 더 얻을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육신적인 여격이겠죠. 뭔가 진짜 우리 영혼의 가람이나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가람, 영혼의 문제를 뭔가 해결하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뭔가 이런 것을 보고 왔다기보다는 자기의 육체의 어떤 필요들, 육체의 필요를 더 체험받을 수 있구나. 그것도 놀라운 어떤 기적으로. 아, 이 물고기 두 머리와 떡 다섯 개로 이 정도 기적을 행하실 분이면 내가 좀 예를 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되게 하실 수 있겠구나.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이것들을 더 하실 수 있겠구나. 뭔가 좀 이런 식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근데 어쩜 분위기만 보면 좋잖아요. 아, 기적을 체험했어요. 분위기 좋아요. 예수님께 막 지금 막 초롱초롱한 눈빛을 갖고 이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는 막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정도면 아 그냥 없으면 아 그냥 없나 보다 할 정도가 아니었는 거죠.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좋게 해주시면 완전히 이제 예수님 편에 서서 막 예수님을 막 미친 듯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 아주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다 본인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몸과 내 살,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살 먹으면 삽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뭐 사람이 뭐 저기도 아니고 사람이 뭐 인육을 먹으라고 하고 사람이 더군다나 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특별히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정한 것, 부정한 것 주시면서 왜 갈라지고 되새김한 건 먹고 아닌 건 먹지 마라 이런 말씀 막 하시잖아요. 그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건 먹되 뭐는 먹지 마라. 허락한 거래도 피는 먹지 마라. 막 그걸 막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피 먹으라고 하고 있고 막 예수님 살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만나는 들어봤다.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는 들어봤지만 생명의 떡이라는 건 못 들어봤다. 요즘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막 몸 막 살 먹으라고 하고 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참 분위기 좋게 왔는데. 분위기 좋게 왔는데 갑자기 생명의 떡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자기 몸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근수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순간 완전히 예수님이 이단 사이비가 된 거예요. 한순간. 뭔가 따라가고 얻을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결국 이거였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전소들 와갖고 막 좋게 해주다가 결국엔 이거 먹으면은 모든 병 다 낫습니다.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마치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야. 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더니 야 결국 이거였구나. 예수님 결국 이런 분이란 표현 쓸 수 없을 만큼 사기꾼이구나, 사이비구나, 이단이구나. 완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6장 5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고. 여러분 회당,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그냥 이런 거죠.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해. 막 능력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 주일날 예배 담임 목사님 갑자기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보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 구름대까지 모였는데 자기가 예수래. 뭐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보혜사래. 완전 이단 사이비. 이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드신 사람들이 이제 다 수근거립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말씀이 뭐하다? 제자들에게도 피 먹고 살 먹으란 얘기는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시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이게 걸림돌처럼 우리 발목에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이 말씀. 분명히 진리지만 그 말씀이 내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걸림돌처럼 내 삶에 걸리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때론 이런 말씀에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냥 쉽게 해결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죽음과 사망과 죄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딱 걸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요 재밌는 거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를 먹으란 얘기는 진짜 육체를 먹고 육체 피를 마시란 얘기가 아니라 니들의 영혼이 살고 니네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라는 가르침이셨죠. 단순히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어떤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이것은요, 진짜 이 진리가, 예수님이 마치 이것은 진짜 내 이 육체의 몸과 육체의 피를 마시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의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걸릴 때 이 진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진리가 내 삶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내 살과 피 먹으란 얘기가 아니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니들이 진짜 먹고 마셔야 될 이 생명의 떡은 너희들의 영혼이 사는 길이다. 니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진짜 뭐 육체를 먹고 살을 먹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린 진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뭐 했답니까?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특별히 여기에 제자라고 한 단어를 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무리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무리,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이 무리는 말 그대로 그냥 떡을 먹고 온 사람들. 근데 제자는 아니거든요. 이 뒤에 열두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쓴 걸 보면 이 제자는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한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아니었으면 그냥 무리라고 표현해서 됐을 텐데 굳이 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는 누구인가? 특별히 세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이 어려움으로 걸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삶에 얼마든지 진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으로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모르고 그냥 먹을 것만 취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은 뭐 수시로 떠나죠, 예수님. 이득 되면 오고 안 되면 떠나고. 이건 뭐 무리, 그냥 예수님은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삶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열두 제자들도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열두 제자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 떼처럼 몰려왔는데, 딱 지금 열두 사람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냥 우리 식대로 따지면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 생각해보세요. 교회 사람들만 몰려오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사람들의 조금만 사람들 원하는 거 조금만 더 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는 됩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막 중직들이 이야기를 해요. 단호하게 담임 목사님이 선을 거버린 거예요. 싫다. 아니다. 이거 예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확 거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1,000명 모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4,000명,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그 중에 한 10분, 뭐, 좀만 왔어도 뭐, 1,000명 이상은 될게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딱 해서 12명 남았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오게 해서 잘 거슬러 가서 예수님 잘 믿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딱 12명 남은 거예요. 그 12명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갈 거냐? 우리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쉽게 잘 믿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자라길 바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욕심은 믿음을 쉽게 잘 자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 더 알고 싶지만 어렵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쉽게 갈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해결해 주길 바라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될수 있으면 어려움 될 만한 말씀이나, 될수 있으면 어려움 될 만한 가르침이나, 될수 있으면 어려움 당할 만한 훈련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고, 내가 경건 생활 좀 하면,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욕심을 주님께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자격증 따는 듯한 느낌? 제가 이 자격 갖췄으니까 예수님 이거 좀 이렇게 하세요. 마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나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더내걸잘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거 좀안 하면 예수님 좀덜 들어줘도 되는 것처럼. 마치 이걸 갖고 딜하는 것.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절대로 방관자나 이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모르시고 방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걸림이 될 만한 진리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믿고 갈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로 해서 걸릴 때,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돌아갈래? 너도 이거 그냥 떠나갈래? 이거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냥 갈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그렇잖아요. 눈 한번 딱 감고 지나가고 싶죠. 때로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눈 한번 딱 감고 포기하면 그냥 편히 살수 있으니까. 뭐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옆집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나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지금 1,000명, 2,000명 된 사람 다 떠나갔는데 그럼 우리 그 사람 중에 한명 끼는 게뭐큰 대수이겠어요? 예수님 우리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돌아갈래?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베드로 형님의 이런 거죠.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인 상황에서 끝내기 역전 홈런처럼 날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믿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리가 우리 삶의 걸림돌처럼 될 때, 아, 이거 참 어렵다. 아, 하기 싫다. 하기 어렵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떠나갈 정도면 쉬운 게 분명히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내 삶 가운데 걸림돌일까? 왜 이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할까? 왜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처럼 느껴질까?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고 나에게 좋은 것인데 이것이 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왜 어려움으로 느껴질까? 이것이 왜 내가 이거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 진리가 정말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마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예수님의 육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이 진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근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알아야 어려움이 와도 진리가 내 삶에 걸려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렇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지, 그분은 내 삶의 선한 목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때로는 걸릴 때 포기하지 않고 그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멈춰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알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택한 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떠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수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가룟유다를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룟유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고 아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유다가 그 자리를 뭐합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림돌이 됐고 그 걸림돌을 붙잡으니까 사단이 즉시 들어와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팝니다. 팔고 나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삶이 좋게 풀렸습니까? 아니요. 팔고 나서 다시 가서 물으려고 했어요.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알 때 무엇인가 예수님이나 진리로 무엇인가 우리 삶이 어려울 때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기 시작하면 결국 예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아는 자리에 초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왜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쓰려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얼마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은 그 옆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가룟유다도,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했던 가룟유다도 예수님 버린다. 너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가룟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 섰던 사람도 있다.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베드로도. 솔직히 베드로가 예수님 버린 거랑 가룟유다가 예수님 버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버린 건 마찬가지지. 근데 끝은 완전히 다르죠. 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린 충분히 베드로처럼 충분히 가룟유다처럼 진리가 우리의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뭔가 진리로 예수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건 어쩌면 더 쉬워요. 근데 진리가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이 될 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해결책이 끝인데 그 해결책이 끝인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 떠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돌아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서 아, 이런 일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 주시고 싶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송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때론 일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방식 고집하면 배울 수가 없죠. 때로는 인정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베드로처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제자들은.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서고 싶지만 어금니 깨물고 돌아서지 않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 끝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 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